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기도에 대해서 뭐 책도 읽고 또 여러 또 자료들도 또 듣고 또 정리하면서 제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저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기도 그러면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느낌이나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분은 기도 그러면은 이제 뭐가 제일 딱 떠오르나요? 느낌도 좋고 정의도 좋고 하여튼 뭐 이렇게 또 떠오르는 게 있겠죠. 저마다 뭐 어떤 사람은 기도 그럼 뭐 주기도문이 떠오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식기도가 떠오를 수 있고 뭐 기도 그러면은 이제 뭐 골방이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부르짖어 통성하는 것이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묵상으로 뭐 기도하는 게 생각,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이제 일단 우리 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뭐 기도가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막더 많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도가 필요한 것도 알고 기도가 중요한 것도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기도 부탁을 하죠. 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좀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안 해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는 이제 부탁을 하고 싶은 거죠. 왜? 기도에 그래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나는 평소에 기도를 잘안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저 사람은 그래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과 좀 가까운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저분 기도는 들어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에 또 부탁하는 것도 아마 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딱 놓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기도죠. 막 내가 막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제일 먼저 뭐 누구 뭐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뭐 기도 부탁할 뭐 여력도 없죠. 그럼 탁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여, 뭐긴 기도, 뭐 미사 요구도 아니에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이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기 가운데는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런 기도가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이 기도를 최후의 수단, last resort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안될때 최후의 수단 정말 방법이 없을 때 코너까지 몰렸을 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뭐 발버둥 치다가 이도 저도 안될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기도인 경우들 그럴 때가 이제 기도가 최후의 수단인 경우인 거죠. Last resort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귀하죠. 그렇게라도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적어도 최초의 수단, First resort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부터 되어야 합니다. 더 좋게는 문제가 없더라도 매 순간순간 매일마다 기도하는 습관과 라이프스타일이 되어 있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전화기 들지 말고 제일 먼저 딴데뭐 하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빨리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도 그러면은 무엇인가? 내가 좀 아쉬운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절박할 때 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왜?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니까. 필요가 생겨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필요가 생겼을 때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도 신앙이 있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 성도들 중에는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또 밤에 잠들기 전에 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늘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적어도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조차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냐면은 신앙인으로서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이자 책임이다라는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기도의 또 본질은 역시나 아닙니다.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영혼이 호흡하는 게 기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숨쉬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즉 숨쉬지 않으면 영혼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사실입니까? 사실은 아니죠. 기도하지 않는다고 우리 영혼이 뭐 죽습니까? 뭐 소멸됩니까? 영혼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피폐해질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강조하려고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영혼에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고 또 호흡처럼 우리가 늘 매 순간마다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늘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기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말들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자세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요? 어떤 오해냐면 기도는 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Prayer is duty. 이게 이제 the misunderstanding that we often have. 그러니까 기도는 의무예요. 어쨌거나 해야 되는 거야. 아, 기도하면은 응답도 하시는 것도 알겠고 기도에 능력 있는 것도 아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고 체질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져야만 기도하게 되는데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미안한 마음에 좀 더 내가 열심히 신앙인으로 살려고 좀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하지만 그 시간도 좀 고역일 때가 있는 거죠. 왜? 의무니까. 책임이니까.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기도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지만 기도가 의무가 되는 순간 그것만큼 힘들고 버겁고 또 부담스러운 것도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뭐 이렇게 저렇게 신앙적인 방황도 하고 또 막 그런 막 우울증도 심하게 겪고 할 때 좀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택한 것이 혼자서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어디를 갔냐면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강원도에 그 태백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예수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는 뭐 버스 타고도 한참을 가야 되거든요. 제 기억으로 뭐 이제 그때는 남자애가 뭐 아무 생각도 없고 막 그럴 때라 갈 때 버스비만 있었나 아니면은 뭐 딱 왕복 버스비만 있었나 그러니까 뭐 정말 가진 것도 없이 그렇게 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예수원이에요. 저기 이제 낮이고 밤인데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이 1965년도에 중보기도의 집으로 하려고 이걸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왔다 갔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기도로 또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잘 안 보이지만 저 대천덕 신부님이 메고 있는 큰 이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인데 저기서 저걸 만들어요. 사이즈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되게 예뻐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 제 아내랑 같이 다녔던 교회가 이름이 나무 십자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서 많이 사다가 새 가족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원의 이제 그 특징은 뭐냐면은 거기 여기 머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하나는 기도겠고 또 하나는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work. labor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좀 본딴 게 성 베네딕트라고 들어보셨죠? 베네딕트 수도원 하면 유명합니다. 중세 시대 때 수도원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성 베네딕트고 그 베네딕트 수도원이었어요. 그래서 The Order of Saint Benedict 해가지고 베네딕트 규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수도원들의 그냥 아주 스탠다드 같은 규칙이 될 정도로 딱 그 규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베네딕트 수도회의 그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겁니다. Ora et labora. Ora 그러면 기도하다는 거고 et and labora, labor. 그러니까 노동, 일 그런 거예요. 기도와 노동. 이제 이게 성 베네딕트 수도회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기도도 싫은데 노동도 싫고. 그래서 성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을 합니다. 게으른 자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밥만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 자체가 또 기도가 된다. 노동은 기도라고 했잖아요. 왜요? 일을 하면서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내가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하는 순간 내가 하는 이 일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는 노동이요. 이게 좀 싫잖아요. 어떤 뜻이겠습니까? 기도는 노동이다. 이제 그만큼 기도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대청덕 신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노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노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기도는 노동을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일하면서 막 너무 신나가지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다 힘들죠. 땀 뻘뻘 흘리고 안 하고 싶은데 또 이거 밭을 갈지 않으면은 씨를 뿌릴 수 없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또 뭐 거둘 수 이런 마음에 씨를 뿌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거두기 위해 아니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노동을 하는 것처럼 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응답 받으려면 지금 이렇게 고역이고 힘들더라도 기도해야지 쥐어 짜가지고 기도 이제 그런 힘든 노동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또 기도는 노동처럼 별도의 시간을 따로 내서 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노동처럼 열심히 열심히만 하면 그 결과 노동 없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누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멘탈리티가 있는 거죠. 기도는 노동이니까 참고 버티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어떤 순간이 온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오는데 그 보상은 뭐다? 내가 이 기도라고 하는 노동을 통해 가지고 한 만큼 내가 특별한 노동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 혹은 축복 이게 온다는 거죠.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기도는 마치 젊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늙어서 편하게 살자 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말 다르게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지리하고 노동 같은 일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응답받기 위해서는 참고 기도라는 노동을 해야 해.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요소가 약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것만큼 비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그거 다 우리의 공로 아니겠습니까? 거기 은혜가 낄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가 설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간절히 열심히 시간을 따로 떼서 또 때로는 그것이 즐겁지 않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내가 이만큼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지만이 거기에 비례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기도가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기도가 노동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물론 그렇게 우리가 노동처럼 따로 시간을 떼어내고 또 노동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도 해야 되는 그런 의미도 분명,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라고 할 때는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죠. 가고 오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데피니션을 놓쳐버리면은 기도 자체가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Not everyone is called to preach, but everyone is called to pray. 모든 사람이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 기도도 우리가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하나님은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억지로 혹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연보, 즉 헌금에 대해서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지도 말고 억지로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왜? 하나님은 즐겨서 내는 자, 즐겨서 헌금하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아쉬워가지고 돈 많이 내는 사람 좋아하고 돈 적게 내는 사람 괄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즐겁게 자원해서 헌금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이 본문을 보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좀 억지스러우니까 안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튼 기도 또한 억지로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기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죠. 성전 이렇게 청소하고 정화하는 사건 뒤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 될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이게 하나님의 집의 본질입니다. 기도하는 집.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은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은 그들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그들을 기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집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 드리는데, 근데 이 집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제사 드리는 곳, 선교하는 곳, 뭐 선행을 베푸는 곳,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나의 집. 왜?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집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뻐하는 일은 뭐밖에 없을까요?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그들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지난 25년간 IHOP,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라고 하는 곳, 캔서시티에 있는 거기서 24시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25년 동안 지금 기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끌어왔던 분이 마이크 비클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 누구보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아마 전했지 않겠습니까? 왜? 그게 그분의 사명이었으니까, 콜링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정말 오랜 시간, 제가 알기로도 그 기도의 집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도 이분은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 기도의 훈련과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것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에 대한 이론뿐 아니라 실제 경험, 실전도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 말에는 좀 귀 기울이게 되죠. 그냥 신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 보고 신학적으로나 이렇게 쭉게 설명해 가지고 하는 것은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Growing in Prayer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뭐 정말 기도에 대해서 뭐 거의 빠짐없이 뭐 다 총망라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고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지금 좀 나누고자 하는 부분도 거기서 제가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의 변화는 뭐냐면은 from duty to delight, 의무감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duty에서 delight으로.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If it is not enjoyable, then it is not sustainable.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그것을 하면서 enjoy 할 수 없다면, 즐겁게 할 수 없다면, 즐기면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It is not sustainable.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잠깐 내가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은혜 받고 잠깐 마음이 동했을 때 그때는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가 고역이 되고 기도가 듀리가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어버리면 그 기도 생활은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듀리에서 delight, 기쁨으로 바뀔 때 기도 생활은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그런 기쁨을 못 누려봤는데요. 아직 이걸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맛보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과도 바꾸기 싫을 겁니다. 저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지난 1월 거의 한 달간 제 나름대로 이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부끄러운 얘기죠. 이제 목사인데 하루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저도 이제 좀 다시 좀 제대로 된 그런 기도의 생활과 습관을 좀 세우려고 지금 이제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젊었을 때, 대학생 때는 그랬던 적이 좀 있죠. 근데 그때 느꼈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신학교 오히려 가가지고 막 유학 생활이 바쁘고 힘들고 신학교 공부할 것도 많고 사역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 애도 태어나고 막 하다 보니까 그걸 좀 놓쳐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경험과 지식과 또 하나님 그때 그때 그 순간 주시는 은혜 가지고 그냥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고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요. 솔직히 별로 뭐 TV도 안 보고 싶고요. 뭐 다른 뭐 재밌는 영상이나 뭐 이런 것도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왜? 기도하는 시간에 맛보는 기쁨이 또 주어지는 임재가 얼마나 달콤한 것인가를 맛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하물며 그럴지인데 여러분 뭐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미주알 고주알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끝나지 말고 내가 지금 느끼는 것,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딱 아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또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잠깐 머물러 있어 보세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안 들리던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도록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캐치하게 된다면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지금 한 가지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항상 유쾌하고 즐거운 기분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대화 속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 가운데 기쁨의 요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지루하고 따분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그 기도한다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면 그리고 그 대가 지불을 충분히 오랫동안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여전히 오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면요. 1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포도나무고 I am the vine and you are the branche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내가 즉 예수님이 뭐다? 근원이다. I am the source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I am the vine means I am the source. 내가 근원이라는 겁니다. And you are the branches.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And you are the expression. 그런 뜻이라는 거죠.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아서 그 양분과 수분을 받아서 가지인 너희는 그 양분이 온 모양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지 끝에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결과로 나타내 보이는 익스프레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그가 내 안에 거하면 If you remain in me If you stay connected to my heart, 내 마음에 너희가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and I in you means I will flow and inspire your heart. If you keep connecting to my heart, then I will flow through you And I will inspire your heart.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근원이기 때문에 또 너희는 가지라 나를 통해서 너희가 그 expression,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너희의 삶이다. 너희의 모습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스파이어 하신다는 거, 감화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마음이 막 뭉클해지면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어떤 기도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스파이어 하신 겁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좀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기도로 기도에 초점이 옮겨져 있어요. 그것도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인스파이어 하신 겁니다. 감화 감동하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누가 떠올라요? 기도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나요. 기도하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지혜가 나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스파이어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감화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고백한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것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선한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죠. 왜?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진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당연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어떨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정리해보면 그런 거죠. 네가 내 마음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내가 네 마음에 이야기하고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면 너는 뭐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You can do nothing. 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왜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고 힘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하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런 일들을 그냥 팽개쳐 두고 계십니까?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늘 기도로서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화 감동, 말씀, 일하심들, 공급하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못할 때가 많죠. 근데 목사님, 이게 기도에 대한 구절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두 절 뒤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즉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연결되어 있고 또 내가 끊임없이 너희의 마음을 인스파이어하고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감화 감동한다면, 그 감화 감동하고 깨닫게 하고 네가 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룰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그냥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은 뭐라고요?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향한, 지금 이 문제와 상황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향한, 내가 기도하는 저 사람과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거기에 내가 동의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 또한 내가 안다,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을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15절이죠. 바로 앞에 14절 한번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100% 응답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나의 상황을 향하신, 나의 문제를 향하신, 나의 미래를 향하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뜻과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동의하며 구하게 되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그 비유에 나오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앞에서 쭉 이런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한 것은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동의하며 구할 때 너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시간 자체에 주시는 기쁨도 크고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기쁨도 큰 거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응답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순간에 느끼는 기쁨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항상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계속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고 그 자리 가운데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품은 생각을 나도 같이 품고 기뻐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억지로 일부러 막 기쁜 척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너희에게 지금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기도의 비밀과 비결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ere are so much to flow through you, but you are not connected to me. For you are not waiting on me. You are not receiving my inspiration. You are just working hard to try to help me. But there is so much more. There's so much more that I can show you, that I can tell you, that I can give you. 기도는 노동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시간을 따로 내고 또 애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노동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노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고 맛보고 또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